은혜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흠뻑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광야 가운데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보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오는 편인데도 저쪽 뒤쪽 주차장에 벌써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걸 보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은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평소에도 많이 나오시지만 특별히 토요일 이렇게 주말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니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오늘의 그 시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전쟁터로 나간 다윗 왕 자신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 시를 쭉 훑어보면 몇 가지 이렇게 특기할 만한 점들이 이 시의 전체 흐름, 그 띠미 몇 가지가 잡힙니다. 첫째는 왕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 보시면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왕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쭉 보면 또 왕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주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왕에게 금관을 씌워주시고 주께서 왕에게 영광을 주시고 왕의 원수들을 삼키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다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볼 때 드라마에서 배우들밖에 안 보이지만 실은 다 그거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작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배우가 뛰어나도 감독과 작가가 콘텐츠를 딱 주지 않으면은, 지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왕이지만 그 뒤에서 하시는 분은 다 여호와이시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까? 그래서 진짜 힘 있는 자는 왕이 아닙니다. 그 왕 뒤에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왕이 힘이 없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왕이 아무리 강해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한없이 나약해지지만, 그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 옆에 딱 붙어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팔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한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자는 무릎 꿇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컴백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특히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주연과 조연을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인데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연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항상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쥐꼬리만한 힘이라도 주면 교만해져요. 옛날에 여러분 70년대, 60년대 학교 다녔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선도부 완장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훈육부라기도 하고 학생부라기도 하고, 아, 그 완장을 딱 차면 절대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팍 이거 막 큰 막대기를 들고 막 멀쩡하던 애가 인간이 변하는 거죠. 막 그 부들 다스리는데 뭐가 쓰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때는 언제냐? 그 완장을 뗄 때예요. 너무 오버하면 몇 개월 있다 선생님이 완장을 딴 애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 권력은 항상 이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왕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확실해야 책임감은 있어도 부담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 교회를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럼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케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업체 장이 되었을 때나 교회 리더가 되었을 때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나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6절을 보면 계속해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죠. 이 사실 왕이라는 자리가 기쁘고 즐겁지 않은 자리예요. 오바마 늙은 거 보세요. 아, 4년 전이라고 어떻게 확 달라버려요. 그냥 대통령만 들어가면 그냥 몇 년만 되면 그냥 얼굴이 그냥 푸석푸석해져 갖고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극심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겉으로는 위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나 외롭고 걱정,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구청장님을 개인적으로 친한데, 아이고, 구청 하나만 이끌려고 그래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시장님, 저는 그 사람이 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힘 아무것도 없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때를 쓰는 거죠. 작은 회사 운영하는 것도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들과 씨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리더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뒤에서 씹힌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끊임없이. 그래서 정부 고위공직자들, 기업체 CEO들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이마에다 내천자 쫙 그리고 일찍 성공할수록 일찍 스트레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올라갈수록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이 다윗의 시편의 특징, 바울의 목회서신의 특징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돌았나 할 정도로 왜 기쁨을 이야기하지?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교도소는요 아주 거기에 대면 양반입니다. 이 진짜 땅에 그 암석에 있잖아요. 암석에 구멍을 파고 개구멍을 파고 그걸로 죄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름에 갔는데도 써늘해요. 캄캄해요. 밤에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서 덜덜덜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저는 이것을 볼 때 그 기쁨은 인간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평안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가 끝나기 직전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고 십자가 가장 잔혹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마치 남의 일 말하는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평안을 가지려면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평안은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 전날 공부 못하는 애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벼락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는 시험 전날 평안해요. 일찍 자요. 음악 들으면서. 왜 그럴까요? 능력이 충만하니까. 시험보다 더 큰 능력이, 얘는 벌써 시험 100점 받는 거는 뭐, 이거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그 다음 학기 또 예습하고 있는 거죠. 이미 넘어가 버린 거죠.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우리가 시련과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시련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평강이 있는 것이고, 바울은 차가운 지하실 안에서도 평강이 있는 것이고, 다윗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람들이랑 이야기해서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다윗이 문제가 있을수록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가 심할수록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왕의 기쁨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백성들이 다윗 왕을 따르는 이유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하나님과 직방이다. 직통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있구나. 깊은 기도의 방이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라는 것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 A.W. 토저라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쓰신 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Listen to the man who listens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라. 다윗의 리더십의 권위는 힘으로 억압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아버지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보스니까, 내가 팀장이니까 내 말 들어. 까라면 까.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다윗의 리더십의 권위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그의 영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그에게 굴복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처럼 나이 따지고 학연 지연 따지는 사회에서 여러분 리더십의 권위를 원합니까? 하나님에게 깊이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노인이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에 승복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자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느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향수가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요, 향수 냄새가 나요.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요. 뭐 얼마나 당신 오래 기도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딱 시켜보면,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딜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딱 다윗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볼 때 이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다윗이 실수가 많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소통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에요. 그러나 진짜 소통은 인간과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우리랑 소통을 안 한다 그러지만은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인간과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뚫어야 돼요. 이게 뚫려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삼각형의 그 원리 아시잖아요. 꼭점을 향해서 이 두 점이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이 두 점의 사이도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이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그 두 사람이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두 사람이 점점 희한하게 친해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와 B가 점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A와 B도 친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웠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를 받거든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같이 영성 깊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중보기도하는 백성들 자신들이 은혜 받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기도 중보기도하면 완전 벽이에요. 너무나 차가워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참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쉬워요. 저는 이런 기도의 관계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힘도 그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자녀가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부모의 힘을 휘둘러서 막 애들을 때리고 고함 지르고 그렇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적 리더십이야말로 이 소프트 파워. 휘두르지 않아도 흘러나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조그맣게 말해도 태산 같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구나. 왕의 입술의 요구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는구나. 저 왕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저분의 리더십을 따라야겠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함으로써 그런 인정을 사람들에게서 받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사장님이라면 아, 우리 사장님 우리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는구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리더지. 그런 사장님이 나와서 딱 5분만 직원회의 해도요. 딱 잡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잔소리만 한다.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잔소리가 줄고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힘주시는 왕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절 12절까지 쭉 보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공격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공격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도 간신히 나를 지켜내는 방어전이 있고요. 오히려 적군을 압도해버리는 공격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전쟁들은 거의 다 방어전이었어요. 뭐 살수대처, 반산도대처, 뭐 우리는 위대하게 말하지만 실은 뭐 간신히 살아남은 거죠. 우리보다 압도한 외적의 그 힘에 영웅들이 나타나서 간신히 나라를 지켜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가 압도한 전력으로 사탄한테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공격해버리는 것. 공격하려면 완전히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정도로 이 전력이 커져야 합니다.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옛날에 원수들에게 쫓겨면서 살아남기 급급하던 광야의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 전쟁의 터닝포인트가 바뀌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전에는 한국군은 낙동강까지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지만 인천 상륙작전 후에는 공세로 전환한 거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전에는 연합군이 나치로부터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전환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간신히 살아남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공격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즌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탄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라 역공을 할 때다. 능력이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글로벌 제국의 구심점이 되니까 방어전이 아니에요. 공격전이에요. 이때는 백전백승의 시대고 승승장구의 시대고 질풍노도의 시대입니다. 비전을 추수하는 때며 내가 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 교회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사역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물리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방어전을 치르지 않겠다. 나는 새로운 역사를 주도할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시즌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시즌이 옵니다. 다윗은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잘 버티니까 딱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샥 바꿔주세요. 이제는 공격 모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수동적인 모드에서 능동적인 모드로, 방어적인 모드에서 공격적인 모드로, 이제 쫓기고 살아남던 시대에서 부흥의 시대로, 능력의 시대로 그렇게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근심 대신 찬송을 내 입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축복을 경험하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공격하며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